고린도전서 27번 메시지 천연적인 것들로 건축하는 역사. 앞의 메시지에서 우리는 변화된 재료들로 건축하는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건축하는 역사에 대한 바울의 말에 적극적인 면입니다. 이 메시지에서는 소극적인 면, 즉 천연적인 것들로 건축하는 역사를 살펴볼 것입니다. 나무와 풀과 짚으로 건축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이 수년 이상 동안 많은 믿는 이들에 의해 합당하게 이해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했던 이유는 이 장이 체험적인 방법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고린도전서 독자들이 영적 체험이 부족하므로 이 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들은 그것에 흥미조차 느끼지 않고 그들의 천연적인 관념에 맞는 잠언과 같은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선호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은 깊고 심오합니다. 이 장을 쓰면서 바울은 많은 비유들, 즉 우유, 단단한 식물, 심음, 물줌, 하나님의 농장, 하나님의 건축, 기초, 금, 은, 보석들, 나무, 풀, 집, 불, 성전 등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체험 없이는 이러한 비유들을 합당하게 해석하거나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장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사용한 두 가지 비유, 즉 기초와 성전만을 사용합니다. 금과 은과 보석이나 나무와 풀과 짚으로 건축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이 장이 오늘날 많은 독자들에게 거의 완전히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단지 교리적인 방법이나 신학적인 방법으로 이해하려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읽을 때 그것을 신학적이 아닌 체험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의 말씀이 주님에 대한 우리의 체험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알고자 추구해야 합니다. 더욱이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는 단지 교리적인 방법이 아닌 체험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메시지를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이 깊고 심오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 장들은 하나님의 깊이까지 계시합니다. 3장 또한 대단히 심오합니다. 바울이 이 장을 비유적인 방법으로 쓰지 않았다면 아마 그 안에 있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 더 여러 장들이 필요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을 읽을 때 그 언어를 이해하려고 추구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묘사된 모든 그림들도 고찰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농장, 즉 경작지에 대한 바울의 말씀은 비유일 뿐만 아니라 그림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농장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상고해 볼 때 우리는 밭을 가는 것과 씨 뿌리는 것과 심는 것과 물 주는 것과 자라게 함과 산출과 수확을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살펴보는 것은 바울이 사용한 비유에 의해 전달된 그림을 고찰해 보는 것입니다. 이 장을 읽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른 기초를 놓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금과 은과 보석들의 중요성이 무엇이며 나무와 풀과 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배경에 비추어 다른 기초를 놓지 말라는 것에 대한 바울의 말을 읽을 때 우리는 바울이 헬라 철학이나 문화를 기초로 놓지 않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우리의 의견이나 선호나 선택을 기초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어떤 형제는 그가 어떤 곳에 갈 부담을 갖고 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부담은 그 형제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 장을 읽을 때 우리는 진지해야 하고 바울이 다른 모든 비유에 의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유들에 대한 합당한 해석을 발견해야 합니다. 나무와 풀과 지푸로 천연적인 것, 즉 육적이고 혼적인 것들. 나무와 풀과 짚은 있는 이들의 배경과 천연적인 삶의 방법에서 오는 지식과 깨달음과 공적입니다. 천연적인 사람의 본성을 상징하는 나무는 금과 대조되고 타락한 사람, 즉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받지 않은 육에 속한 사람을 상징하는 풀은 은과 대조되고 성령에 의한 어떤 변화가 없이 땅에 속한 근원에서 오는 공력과 삶을 상징하는 짚은 보석들과 대조됩니다. 이러한 모든 가치 없는 재료들은 믿는 이들이 그들의 배경에서 수집한 것과 더불어 그들의 천연적인 사람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러한 재료들은 불타기에만 적합합니다. 나무. 특정적이고 실제적으로 여기서 나무는 헬라인들의 사람의 본성을 언급합니다. 본성적으로 헬라인들은 매우 철학적입니다. 나는 그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에 관해서조차 철학적으로 설명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나무는 그들의 본성, 곧 그들의 천연적인 기질을 언급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인들은 윤리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나무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나무로 건축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본성으로나 우리의 천연적인 기질로 그것을 건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풀. 우리는 풀이 구속받지 않은 육에 속한 사람을 상징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나무는 헬라인들의 본성을 상징하는 반면에 풀은 헬라인들의 천연적인 사람을 상징합니다. 교회는 풀로 건축하는 것은 우리의 천연적인 존재 안에서 우리의 어떠함으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취프에서 참석했던 형제의 모임의 인도자는 매우 느리고 꾸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느릿느릿 조심스레 천천히 걸었습니다. 전에 성경을 가르칠 때 그는 하나님께서 항상 일을 천천히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인도자의 영향을 받아 그 모임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느려지기를 배웠습니다. 그들이 집회소 안으로 들어와서는 매우 느리게 걸었습니다. 더욱 이 집회에서 모든 기도는 매우 느린 방법으로 드려졌습니다. 그 형제회 모임 전체가 그 인도자의 천연적인 존재를 따랐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풀로 건축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일례입니다. 풀로 건축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선호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이 방언말하는 것을 대단히 좋아한다 합시다. 방언말하기를 촉구하는 것은 풀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천연적인 존재 안에서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천연적인 선호에 따라 건축한다면 이는 풀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집. 집은 땅에 속한 근원에서 비롯되는 공력과 삶을 상징합니다. 집은 전적으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집으로 건축하는 것은 나무와 풀로 건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질투와 분쟁과 시기와 험담과 비평은 모두 집의 방면들입니다. 철학적인 사람은 보통 매우 비평적입니다. 그들이 철학적인 방법으로 생각할수록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더 비평합니다. 그러한 비평은 집입니다. 오늘날 그리스인들 가운데서 합당한 건축재료들을 발견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금과 은과 보석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나무와 풀과 짚은 많이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우리는 천연적인 기질과 천연적인 존재와 심지어 질투와 시기와 분쟁과 미움과 원망과 불평 같은 것들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도 나무와 풀과 짚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당신은 천연적인 기질과 천연적인 존재와 땅에 속한 삶의 특징에 따른 건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에서 나무와 풀과 짚은 헬라적인 본성과 헬라적인 존재와 특히 이러한 것들이 고린도에 있는 믿는 이들 가운데 표현된 헬라적인 생활 방식에 속한 악을 언급합니다. 3장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유일한 기초이신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을 기초로 놓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대신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높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대신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높인다면 다른 기초를 놓는 것이 됩니다. 바울은 또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유일한 기초로 건축할 것인지를 조심하라고 명합니다. 고린도인들은 그들의 헬라적인 본성이나 헬라적인 자아나 그들의 헬라적인 질투와 분쟁과 비평으로 건축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헬라적인 어떤 것으로도 교회를 건축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약 50년 전에 중국에서 많은 그리스도인 교회들에게서 서구 문화에 속한 어떤 흔적을 제거하려는 지배적인 추세가 있었습니다. 이 운동에 가담하고 있는 사람들의 갈망은 고유한 중국 문화에 따라 교회 안의 모든 것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예배당이나 교회 건물을 서구적인 방식 대신 도덕적인 방식으로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운동에 가담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귀히 여겼지만 선교사들이 가져온 문화는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모든 면에서 중국적인 교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서구적이거나 중국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단지 그리스도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모든 면과 모든 측면에서 그리스도로 건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에 관련된 모든 것은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만 건축되어져야 하는데도 실제로 모든 교파와 기독교 단체는 어떤 면에서 향토적이거나 천연적이기를 추구합니다. 향토적인 교파나 단체를 가지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천연적인 기질과 존재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독일적인 본성에 따라, 다른 사람들은 프랑스적인 기질에 따라, 또 다른 사람들은 중국적인 성분에 따라 교회를 갈망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과 기질과 존재 안에서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아주 여러 해 전에 나는 영국에서 영적으로 유명한 어떤 곳을 방문해 달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나는 한 달 동안 머물렀었는데 몇몇 참된 영적인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더 보게 된 것은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영국적인 방식을 강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영국적으로 만들려고 의도했고 심지어 멀리 떨어진 지방까지 통제를 가했습니다. 이 그룹의 인도자는 우리의 초청으로 우리에게 공급하기 위해 두 번 대만에 왔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방문은 놀랍고 매우 유익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두 번째 방문은 매우 해로웠는데 이는 그가 성도들에게 어떤 영국식 습관과 관습들을 강요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하는 동안 그는 왜 당신들 군인 형제들은 아직 집회소 안에 있는데 모자를 쓰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집회가 끝나자마자 건물 밖으로 나가기도 전에 모자를 썼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그 형제들이 실내에서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은 틀린 것이었습니다. 어떤 형제가 극동에서 군인들 가운데 있는 관례는 옥내에서나 오교에서나 모자를 벗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군인 형제들은 집회 동안에는 항상 그들의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러나 집회가 끝나면 곧 그들은 집회 소환이건 바뀌건 상관하지 않고 모자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는 매우 강했고 또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의 관습을 따릅니까? 아니면 성경을 따릅니까? 그가 이런 식으로 대답한 후 나는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형제여, 당신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따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형제가 교회 집회에서 기도할 때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아직 집회소 안에 있을 때 모자를 쓰는 것에는 분명히 틀린 것이 없습니다. 군인이 집회소 밖에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신들 서양의 관습을 따르는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이것이 당신들의 관례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당신들의 관습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따르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천연적인 것들을 사용하는 것의 심각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로 나는 중국적인 것들을 이 나라에서의 주의 회복 안으로 가져오지 않으려고 진지하게 노력했습니다. 더군다나 확실히 나는 나 자신의 어담에 속한 것이 교회의 건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우리의 천연적인 존재 안에서 우리의 어담에 따라 교회를 건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천연적인 존재에 속한 어떠한 것이 교회 안으로 주입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관해 우리는 모두 주께서 긍휼 베푸시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타고난 우리의 어떠함으로 교회를 건축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인도하는 자들의 천연적인 기질이나 천연적인 존재를 표현한다면 이것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교회가 풀로 건축되었음을 가리킵니다. 구속받지 않은 천연적인 사람에 속한 어떠한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되지 않고 끝나지 않고 대치되지 않은 요소입니다. 나는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나의 갈망은 끝나고 대치되는 것임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나는 풀, 즉 나의 천연적인 존재 안에서 나의 어떠함으로 교회 건축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시기와 분쟁과 비평 같은 집은 물론 나무나 풀로 건축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상황을 본다면 나무와 풀과 집에 대한 바울의 말씀이 단지 교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영을 훈련하여 주님을 앙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내가 나의 천연적인 기질이나 천연적인 존재나 시기나 분쟁이나 질투에 속한 어떤 것으로 당신의 교회를 건축하지 않게 하소서. 주여, 나는 아버지의 본성인 금과 나를 구속하고 끝내고 대체하는 십자가인 은과 성령에 변화시키는 역사로 당신의 교회를 건축하기 원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본성과 아들의 구속을 체험하고 결국은 그 영의 변화를 가지는 연합된 영 안에서 교회를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이와 같이 교회를 건축하기를 갈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는 데 사용되는 합당한 재료들에 관한 바울의 관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장에서 바울은 실제로 고린도에 믿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농장에 있는 식물들이다. 이제 너희는 자라야 한다. 너희가 더 자랄수록 너희는 더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금과 은과 보석들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기초를 놓지 말라. 어떤 일이나 사람이나 교회나 실행을 높이지 말라. 단순히 이미 놓여진 유일한 기초이신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위에 건축하라. 그러나 헬라적인 어떤 것으로 이 그리스도 위에 건축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보다 결국 그 영의 변화를 가져올 아버지의 본성과 아들의 구속으로 건축하라. 그리하면 교회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충만될 것이다. 불타버림. 15절에서 바울은 경고의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버리면 해를 입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을 통과하여 얻은 것과 같으리라. 나무와 풀과 집회 공력은 불타기에 꼭 알맞다. 이것은 주님이 돌아오실 때 그분의 심판하는 불에 타버릴 역사이다. 해를 입음. 바울이 그는 해를 입으리니 라고 말할 때 그것은 구원의 해가 아니라 상급에 대한 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해를 입는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멸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며 본래 영원하고 불변하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심판하시는 주님에 의해 인정을 받지 못해 상급의 해를 입을 믿는 이들도 여전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값없는 선물로서 모든 믿는 이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반면에 그들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그분에 의해 인정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상은 왕국시대를 위한 것입니다. 상은 그들 그리스도인의 공력에 대한 격려제로서 모든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께 인정받지 못한 믿는 이들은 구원은 받지만 그들은 불을 통과하는 것 같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불을 통과하는 것은 확실히 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천주교가 이 구절을 미신적으로 인용하여 이단적으로 가르쳐온 연옥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위에 관해 오늘날 우리에게 엄숙한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